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가자지구 휴전 실행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16일 휴전 실행의 마지막 절차로 여겨졌던 합의안 내각 비준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에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 일부를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 휴전 합의안 비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하마스가 모든 합의 요소를 수용했다고 중재국이 이스라엘에 통보해올 때까지 내각은 소집되지 않을 거라고 영자지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하마스가 막판 위기를 조성해 합의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당국을 인용해 휴전안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고 하마스가 막판 협상에 장애물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합의 파기로 규정한 사안이 뭔지에 관해 테러의 상징인 대량 살인범들의 석방에 대해 이스라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합의 조항의 일부를 하마스가 철회하려고 했던 거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한 하마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합의된 3단계 휴전안의 1단계와 2단계에서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고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인질과 수감자를 맞바꾸는 작업은 휴전 합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에 붙잡혀간 인질은 251명입니다. 같은 해 11월 짧은 휴전 기간에 105명이 풀려났습니다. 4명은 그 이전에 석방됐고 8명은 이스라엘군에 구조됐습니다. 또한 인질 시신 49가 회수가 됐고 현재까지 34명에 달하는 인질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인질들의 생사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 15개월 만에 3단계 휴전안에 합의한 것으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 우주기구 ISRO가 16일 우주선 두 대를 우주공간에서 결합하는 도킹 기술 수행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ISRO 측은 이날 실시한 스페이스 도킹 실험 임무에서 추적 우주선 체이서와 표적 우주선 타겟을 현지 시간 오전 9시께 결합했습니다. 체이서와 타겟은 인공위성 기능을 하는 각각 220kg짜리 소형 우주선입니다. 이 둘은 지난달 30일 인도 남동부 안드레 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에 있는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인도산 PSLV 로켓에 함께 탑재돼 올라가 분리된 바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6일 도킹에 성공한 직후 환영 메시지를 내고 인도의 야심찬 우주 임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ISRO의 과학자들과 모든 우주 연구자들에게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도킹 기술은 앞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세 나라만 성공을 했고 인도가 이번에 네 번째가 됩니다. 인도가 이날 도킹을 해낸 것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또한 인도가 앞으로 우주정거장 건설과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확보하게 됐다고 BBC는 평가했습니다. 도킹 기술은 특정 우주선의 탐지물을 다른 우주선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3,900만 달러 규모의 사거리 확장형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미 의회에 이번 잠정 판매 승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지명자는 1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국제질서에 합류한 것을 환영했고 그들은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을 이용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핵 관련 북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독재자로 지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면서 전날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적 행동이 미국의 영내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강조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데 대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our policy on that hasn't changed. We've not made such a recognition. I can't speak to what the incoming
커비 보좌관은 14일 미국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차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룰지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인정을 할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죽고 부상당하며 심지어 생포되고 있다며 심화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But yes, North Korean troops are in fact being killed and being wounded and even being captured.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장비를 지급받고 훈련을 받았다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군에게 시신 가방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커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하려면 시신 가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casualties in Ukraine, what we do know that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동부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야 하는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바람은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커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김정은 정권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같은 논의를 거부하며 도발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He has continued to do these missile launches, continued to be provocative, continued to try to develop his capability.
이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며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 안팎에서 정보와 첩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고 한국과의 양자 군사 역량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한국과의 3자 역량도 개선했다면서 이는 약간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관련 사안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팀과도 나눴다고 커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한국이 민주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때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며 미국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과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every country at times faces tests to its democracy. We have faced very real tests to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에 동행해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장관, 국회의장을 만났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한국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이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So I'm not going to speak to a question about how South Korean law is interpreted. That is fundamentally a question for.
앞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는 한반도 시각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과의 외교안보 관계에 있어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국무장관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임 전 4년 동안 실제로 약화됐던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identified at the President's direction very early on that his primary objective needed to be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첫 방문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며 이 정부 기간 동안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큰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차기 정부에 재원할 것이 있다면 그 3자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독재자로 지칭했습니다. 새 행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증권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 40-something-year-old dictator who has to figure out how to hold on to power for the rest of his life. He views nuclear weapons as his insurance policy to stay in power.
루비오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브라이언 샤프 상원위원의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핵은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사실상 제재는 그가 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나는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국과 북한, 어쩌면 이제는 일본,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ing at the policy and seeing what can we now do that destabilizes that situation, that lowers the risk of an inadvertent war, be i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be including Japan at this point.
또한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에 성사시킨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자신도 매우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며 그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두 번이나 협상을 포기했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as one of the people who was very skeptical about it, but he sort of reached out to Kim Jong-un, walked away from negotiations twice, ultimately didn't reach something enduring, but here's what he did able to achieve in that engagement, is he stopped testing.
이어 하지만 그 관여에서 그가 이뤄낸 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이었다면서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앞서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선 모스크바와 테헤란, 평양의 독재자들이 혼란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급진적 테러 단체와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엔에서 거부권이나 핵전쟁의 위협 뒤에 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루비오 지명자는 3선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의회는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뽑힙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앙정보국 CAI 국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북러 관계 심화에도 우려를 표하면서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주시해야 할 나라로 꼽았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15일 미 상원정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강대국과의 핵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란은 어느 때보다도 핵 개발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선 불안정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mains committed to dominating the world economically, militarily and technologically.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re flooding America.
맥클리프 지명자는 상원 정보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응답에서도 북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장 DNI로 재직한 이래 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키워왔다며 북한은 군사 및 전략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고 부분적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함으로써 군사적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래클리프 지명자는 CIA 국장으로서 나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게 아니다라며 나는 대신 CIA가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역량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의원 출신인 래클리프 지명자는 지난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말까지 DNI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DNI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에 대한 정보기관의 자원을 대폭 늘렸다며 미국의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들여다본 정부 관료로서 나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관련해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가 핵협의그룹 출범 등으로 강화시킨 미한 확장 억제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미북 간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한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자세한 내용 들으시겠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차기 회의 일정을 못 잡고 끝나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미한 양국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공동 주관으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4일에서 5일 4차 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12.3 비상기험 사태로 일정이 취소된 이후 한 달 만에 회의를 연 겁니다. 양측은 NCG가 미한 확장 억제 강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NCG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5차 회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4차 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NCG가 지금처럼 가동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양자 협의체로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꾸려졌습니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 분야 관계자들이 북한 핵 위기 관리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 연습입니다.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건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 NCG로 상징되는 미한 확장 억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미한 정부의 확장 억제가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무선까지 꾸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존 이행계획 등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3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 여부 등이 향후 확장 억제 기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전 요인은 거기에 분명히 있고 뭐 트럼프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생각과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문제제기 할 수 있고 김정은과 그때쯤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합훈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3월달 연합훈련이 조정이 된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미한 NCG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도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NCG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의 한미 간의 NCG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강화라는 차원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한미 간의 NCG는 미국의 인태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한 확장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뭔가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일기 때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즉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은 미국 측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한 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맹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확장 억제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한국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NCG에서 합의한 핵작전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결국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훈련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요직 후보자들의 발언이 한국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핵무기가 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못 막았다며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두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미국 위협을 줄이고 대중 압박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진영의 이른바 현실적 접근 방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 그다음에 대중국 포위 압박 집중력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북한의 어떤 존재 위상 재설정된 거거든요. 비핵화 언급하지 않은 거는 향후에 북핵 접근 또 북미 간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설정되거나 북한에게 어떤 문턱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한편 한국 외교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조선업, 반도체, 원전 등에서 활발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15일 BOAY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은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보조금 같은 경제수단을 사용해 국제관계를 재구성할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이런 이슈들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한 동맹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economic policy is going to be a critical component of foreign policy.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런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국은 협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협상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들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t will be very hard for South Korea to negotiate under at the current moment. And so it is possible that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티볼트 디나미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BOA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협을 활용해 한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면서 협상 상대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협상에 유리하겠지만 한국의 현재 불안정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대행과 여당은 공격적인 미국에 대응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촉진인 만큼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이 현재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goals of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and encouraging more production.
스탱골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집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정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신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다른 유형의 제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속자는 지난달 B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자를 신경 쓰고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관세 인상에 대한 위협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s I mentioned, his unpredictability, anything is possible, and I think there certainly will be threat about increasing tariffs.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트럼프가 지난해 이전보다 더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크고 유럽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만간 한국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선은 중국과 유럽에 집중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Well, there'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he's so erratic, but I think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are that he would probably move against.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율 관세 압박을 피하려면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다면서 이런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첨단 기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 회복을 돕고 21세기 미국인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For example, in 2023, South Korea was the largest foreign investor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investments.
전문가들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그 갈등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 고런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의 대중 수출 제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include continued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specific.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중국에 맞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은 한국은 핵심 광물 정제와 배터리 생산과 같은 주요 공급망의 핵심 부문에서 중국을 뒤쫓고 있으며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라면서 중요한 신흥 기술의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각화 전략에 성공하려면 한국 경제 산업에 일정 부분 힘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조선업에서 협력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서 한화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인 반면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는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ven the first phone call when President Yoon called to congratulate him about his election, President Trump raised
오버비 전 대표는 조선업 외에도 상업용 원전,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이날 BOA에 조선업에서 반도체 칩 등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공통의 관심사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면서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절차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속에도 양국 기업들 간의 경제적 협력은 계속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 일본,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으며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 위협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is an initiative that has already begun and I think that it's likely to continue to deepen among the US and Japan.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사실 일부는 트럼프 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따라서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전개돼 한국, 일본과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미한 공군은 한국에서 올해 첫 실사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시연 기자와 김용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미국 B-1B 편대가 참가한 미한일 공중연합훈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온 전투기들이 2025년 1월 15일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3자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와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2대와 한국 공군의 F-15K 슬램이글 전투기 2대가 호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인태사령부는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공중연합훈련이 강력한 3국 협력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며 역내 안보 도전에 즉각적인 연합 대응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안전하고 규칙에 기반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비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세 나라가 이 같은 훈련을 통해 관련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전개된 B-1B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B-1B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계열 전략 폭격기 그리고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로 유명하죠.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마하 1.2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기종이고요. 이 같은 성능 덕분에 유사시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단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전개가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B-52 B-2보다 많은 60톤가량의 폭탄 적재량을 자랑합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협정으로 인해 핵 탑재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B-1B 폭격기의 한반도 일대 전개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사례로는 이제 B-1B 한 대가 참가했었던 지난해 11월 3일 미한일 3자 공중연합훈련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한미 공군 소속 F-16 파이팅 벨컨 전투기 2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4대의 전투기들이 참여해서 이 B-1B 호위 비행 및 연합기동 훈련을 실시했었고요. 앞서 그보다 한 달 전에는 국군의 날, 한국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B-1B가 참가해 서울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B-1B는 그 같은 해 6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들과 정밀 유도폭탄 합동직격탄 투하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B-1B가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B-1B는 가깝게는 괌기지 또 멀게는 미국 본토에서부터도 날아와서 한반도 인근에서 한국, 일본 등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한국에서는 주한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한국 공군 공보과가 15일 보도자료에서 네. 주한 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 소속 A-10 썬더볼트 공격기 2대와 한국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2대가 한국 내 모 사격장에서 MK-82 자유낙하식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근접 공중지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역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고 미한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국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북한은 계속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비행했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당시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예고 없는 전략자산 전개가 악습으로 고착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동 조치를 강구한 것도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실시됐었죠. 연례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24를 하루 앞두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가 조선중앙통신에 미국과 그 추정 국가들의 집단적 군사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미한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이었죠. 프리덤 엣지의 정례화 움직임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표방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실시된 미한일 3국 공중연합훈련과 미 전략폭격기 전개 관련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새 특검 법안에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가동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대북정보 유입 활동은 합법적 안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유입을 장려해온 만큼 향후 두 나라 간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 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합법적 외교안보 정책과 위헌적 조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activity which is unconstitutional from legitimate foreign security policies, even if the DP disagree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차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위헌 행위가 아닌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를 문제 삼으려 한다면 검증에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 한계선 N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 법안을 제출한 188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한국의 대외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전쟁을 촉발하려 했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6가지 수사 대상 중 통상적 심리전 대응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근거가 불명확한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윤 대통령이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3개 행위, 즉 북방 한계선 L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상공 침투설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정보분석관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북전단 확대,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을 포함한 것은 불필요한 안보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udspeakers and leaflets, because we know these are two areas that North Korea despises because they provide freedom and information.
이어 북한이 경멸하는 두 영역인 확성기와 전단은 북한 내부로 자유와 정보, 희망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옹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문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적인 수정주의 목표를 추진하려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완전히 합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접근 방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is a perfectly legitimate policy decision to be made. So if a progressive president down the road,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진보 정부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 확성기 가동 중단과 민간 단체의 전단 배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선호나 비판은 가능하지만 두 접근법 모두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해외 파병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첸 유라시아 그룹 선임 분석가는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한 바로는 한국이 시도했던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적 안보 협력을 막으려던 것이라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직접 무기 제공 대신 간접 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응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of this, based on conversations I've had with, you know, folks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here in Washington as well, is that what South Korea is trying to do is to prevent further security.
첸 분석가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독려해온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파병에 관심을 보여온 윤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크게 환영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또는 지원 문제가 향후 한국 정치권의 논의 주제에서 축소될 경우 미국은 우려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가동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를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한국 야당의 행보가 관련 미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the ROK-US alliance and securit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oppose this.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특검 법안이 미한 동맹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러한 생각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심리작전장교 출신이자 주한미군 사령부 심리작전 책임자를 지낸 기티퐁 파루샤부터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위험성이 낮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Absolutely, it's a critical capability. It's a low risk capability that when we want to communicate.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지적은 앞서 여러 차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소 신경에 거슬린다며 정부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Their reaction to the loudspeakers being activated along the DMZ or the dropping of leaflets by NGOs over North Korea. And they go nuts.
클래퍼 당시 국장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면서 정보 유입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큰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조치들이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북한에 방송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유용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 narrow question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and useful to broadcas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남북 접경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와 휴대용 통신기기 전달, 라디오 및 TV 방송을 시도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의 도발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만큼 미한 양국 정부가 어떤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모든 수단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확성기는 조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도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16일 오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자유의 소리는 국정원을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포됐으며 각각 1999년과 2005년에 태어난 정찰총국 소속 병사들이라고 알렸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군이 남긴 종이에 당이 생포 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거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사상자 발생 소식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에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특별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있는 취임식 특별 중계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 BOA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영하 9도, 최고기온 영상 3도입니다. 안주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남포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맑습니다.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수풍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강계 영하 17도에서 0도,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용현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개성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사리원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신계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최영하 9도, 영상 7도 분포 예상되고 장진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해산 영하 20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원산 맑겠고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평강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청진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삼지연 영하 21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에 1.5에서 3m, 오후에 1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서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m를 이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가자지구 휴전 실행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16일 휴전 실행의 마지막 절차로 여겨진 휴전 합의안 내각 비준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에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 일부를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휴전 합의안 비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하마스가 모든 합의 요소를 수용했다고 중재국이 이스라엘에 통보해올 때까지 내각은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영자지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하마스가 막판 위기를 조성해 합의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당국을 인용해 휴전안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하마스가 막판 협상에 장애물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합의 파기로 규정한 사안에 관해 테러의 상징인 대량살인범들의 석방에 대해 이스라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합의 조항의 일부를 하마스가 철회하려 한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하마스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합의된 3단계 휴전안의 1단계와 2단계에서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고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인질과 수감자를 맞바꾸는 작업은 휴전 합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붙잡혀간 인질은 251명입니다. 같은 해 11월 짧은 휴전 기간에 105명이 풀려났습니다. 4명은 이전에 석방됐고 8명은 이스라엘 군에 구조됐습니다. 또한 인질 시신 49가 회수됐고 현재까지 34명에 달하는 인질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인질들의 생사는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 15개월 만에 3단계 휴전안에 합의한 것으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 우주기구 ISRO가 16일 우주선 두 대를 우주공간에서 결합하는 도킹 기술 수행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ISRO는 이날 실시한 스페이스 도킹 실험 임무에서 추적 우주선 체이서와 표적 우주선 타겟을 현지 시간 오전 9시께 결합했습니다. 체이서와 타겟은 인공위성 기능을 하는 각각 220kg짜리 소형 우주선입니다. 이 둘은 지난달 30일 인도 남동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의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인도산 PSLV 로켓에 함께 탑재돼 올라가 분리된 바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6일 도킹 성공 직후 환영 메시지를 내고 인도의 야심찬 우주 임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ISRO의 과학자들과 모든 우주 연구자들에게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비행체 도킹 기술은 앞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세 나라만 성공했고 인도가 이번에 네 번째가 됩니다. 인도가 이날 도킹을 해낸 것은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또한 인도가 앞으로 우주정거장 건설과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확보하게 됐다고 BBC는 평가했습니다. 도킹 기술은 특정 우주선의 탑재물을 다른 우주선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탑재물은 전력을 비롯한 물질, 달에서 채취한 표본 등 물자, 그리고 우주비행사 등 인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ISRO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2, 3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실험 중 하나가 진행될 것이라고 BBC에 밝혔습니다. 체이서에서 타겟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시험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전송은 특히 우주 로봇 운영, 우주선 제어, 탑재물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두 우주선은 또한 과학 장비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고 지구 자원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첫 유인 우주 임무를 진행하고 2035년까지 독자 우주 정거장인 바라티야 안타릭샤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8년에는 첫 금성 궤도 비행체를 발사하고 2040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3,900만 달러 규모의 사거리 확장형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미 의회에 이번 잠정 판매 승인과 관련한 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지명자는 15일 진행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되었다며 중국을 관련해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